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 성도님들로부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영적으로 참 성령 충만해서 있게 되는데 선교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게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와서도 그곳에서의처럼 그런 패턴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인적으로 한 시간씩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동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또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오면 그와 같은 영적인 패턴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선교지에서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터를 선교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터를 선교지로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일터는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터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터를 선교지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복음을 전할 터인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함께 큐티를 나눕니다. 말씀을 나눠요. 왜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갔다 와서도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왜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선교지고 우리가 일하는 곳이 일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인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전쟁터에 갔는데 오늘 하루 벌어질 영적 전쟁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인데 오늘 내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열방은 선교지고 여기는 그냥 일하는 곳이고 돈 버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그 동인도 선교팀이 출발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터키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15명이 나가지만 다음번에 갈 때는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시간을 빼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11월 때 갈 때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문 닫고 그렇죠? 전용기 빌려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1년에 많아야 한 주, 두 주, 그렇죠?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시간은 여기에서 보내게 돼요. 여기가 우리의 삼토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삼터에서 또 일터에서 열방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일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뭐 많이 듣긴 듣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에, 성소에는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피를 십자가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모든 믿는 신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 아시겠죠? 이제 제사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특권 계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목사와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직이에요. 그렇죠?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할 때 그 근거로 세웠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성직이고 거룩한 직분이고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라틴어로 읽을 수 있었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누가 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되게 웃기는 일이 이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성도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모를 줄 알면서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틴어 뭐라고 그런지 하나도 모르는데도 성도들은 그걸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성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의 경우는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평신도들은 직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사제들만 거룩한 직분으로 여겼어요. 평신도들은 속된,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말해요.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인제사장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역할의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할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사와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목사가 이제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분의 분이 무슨 뜻이에요? 나눌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데 나누어서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분들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사로 정식 임명을 뭐 안수를 받으셔야 되지. 그렇죠? 그러나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성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각각 삼터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에서 파생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성직과 평신도들을 구분했었는데 성직만 거룩한 것이고 평신도들은 속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직업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 직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연중에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목사님들만 거룩하신 분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콜링 받으면 다 목사가 되겠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렇죠? 다 선교사로서 모든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역을 하시면 돼요. 삼터에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예요. 대부분 평신도가 많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살리죠. 민족을 살리죠. 요셉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사사 중에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이 직업이 뭐였죠?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삼갈이 평신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근데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민족을 살렸어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재건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만 성직입니까? 네? 목사만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일터에서 그 제사장적 직분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그 사농공상이 있었잖아요. 사농공상. 계급이 있었죠. 선비, 농부, 공장, 그리고 상인. 그렇죠? 네.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처럼 일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뭐 그냥 뭐 지내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낮은 계층으로 여겼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왔는데 영국 선교사님하고 프랑스 선교사님이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테니스를 다 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양반이, 조선 양반이 그걸 보고서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좀 쉬시고 그 일은 제가 그 저 종들에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신화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왜 만드냐 하면 그 하층 그 하위 계급의 신들이 있는데 하위 계급의 신들이 노동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신들이 노동을 담당하기 싫으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노동들을 하게끔 부여하게 됩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는 무슨 사상이 있는 거냐면 노동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헬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이원론이 팽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 육체적인 노동을 갖다가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동,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그렇죠?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노동을 일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오해해서 그렇게 생긴 오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노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은 타락 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타락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키셨어요.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도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타락 후에 이 일의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일에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를 싫어하게 돼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돈 버는 수단이 되었어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타락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 TV가 있어서 이렇게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딜 오어 노 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오락 프로그램인데 오락이 아니죠. 도박 프로그램이죠, 거의. 그렇죠? 그 보는데 사회자가 출전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그 100만 달러를 받게 되면 뭐 하고 싶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장 리타이어하고 싶다고. 네. 당장 은퇴하고 해서 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모든 사람이 진짜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왜 일하기 싫어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나 자신을 위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돈만 벌면, 어느 정도 벌면 더 이상 일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 직업이,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죠. job이랑 vocation이 있습니다. vocation. 네, vocation이 라틴어 보카레에서 왔어요. 보카레. 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세시대에는 이 단어가 성직자들에게만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직업 소명론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성도들에게도 쓰이게 되었어요. 모든 일반 평신도들도 자기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게 된다면 그것도 성직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마틴 루터의 직업 소명론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떤 비판이냐 하면 직업이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업이 소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말에 좀 동의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면 그 직업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루터 당시에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었어요. 평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직업이 막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라고 말하면 잘려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평생도록. 그러니까 직업이 소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날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소명은 아니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일터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끝나요. 이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삼터가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아버지 세대 때 그랬잖아요. 여보 오늘 돈 많이 벌고 올게.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도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지 간다고 여기셔야 돼요. 선교지요. 직장에 가면서 그곳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염두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쟁에서 질 때도 필요해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일할 때. 때로는 남들보다 낮아져야 할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네? 알아요. 알지만 손해보고 내가 더 일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은, 일터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삼터에서 또 일터에서 복음을 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잘 증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삼터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별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웠던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그 뭐 비리가 막 폭로되고 뭐 성추행 사건이다 뭐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막 듣다 보면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웠는데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족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가문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려와 봐라. 기적을 못 행했어요. 능력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는 영육 이분법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었는데 영은 고귀하고 육은 천하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뭘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그 천한 육체로 왜 부활해?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부끄러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육체로 부활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헬라인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물어보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교회 우리 그 사내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팀 내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러면서 관계를 생각해요. 그렇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잘못하다가 내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당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부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외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라고 열심히 일하는 삶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그거 전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의 삼터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게 돼요. 보고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비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복음적인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요셉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라고 말해요. 보았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맨하탄에 가면 그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맨하탄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맨하탄의 복음화율이 당시 1%밖에 안 됐대요. 여긴 선교지다라고 여기고 본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한 20년, 30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맨하탄의 복음화율이 5%로 증가되었습니다. 리디머 교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삼터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1%이던 도시가 한 교회로 말미암아 5%로 복음화가 되었다. 그 교회는 지금 더 많은 교회들과 협력하며 그 복음화율을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신데. 예. 물론 미전도종족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리디머 교회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삼터를, 우리의 일터를 선교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직장이 복음화되고 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해가 거듭될수록 복음화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